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듣고 있는데요, 2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5장 28장에서부터 3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진정한 소망은 애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게서 온다. 참된 구원은 애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35장까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8장과 29장에서는 무엇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시키는 걸까요? 구원하시는 걸까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좋은 말로 타일렀을 때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엔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죠. 또 자녀들의 나이에 따라서 이제 회초리를 대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벌칙을 주기도 하고, 나이가 더 들면 나 너한테 이제 용돈 안 줄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어떤 벌이 가잖아요. 징벌이 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손을 대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내리기 전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주변 나라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너희들도 똑같아 라는 이야기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28장에 들어와서는 누구를 먼저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사마리아를 먼저 이야기했어요. 즉 북왕국 이스라엘을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남쪽 유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장에 가서는 어떤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죄와 구원의 선포에 관한 이야기가 29장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렇게 29장을 시작을 하면서 이 28장과 35장 전체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 그리고 28장을 슬쩍 이야기하고 29장의 주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기대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지금 서론을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9장은 다시요, 예루살렘의 죄와 구원의 선포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주제에서 여러분들이 어? 라고 하실 수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유다가 아니었을까? 라고 해야 돼요. 유다의 죄와 구원의 선포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예루살렘이라고 더 좁혀서 이야기했어요. 유다는 남왕국을 이야기해, 남쪽에 있는 왕국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은 남왕국의 수도예요. 수도에 관한 이야기로 집약을 하고 있고 좀 좁아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28장에서도 유다 땅의 멸망, 유다 땅을 향한 경고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29장에 들어가서는 그 범위를 더 좁히고 있어요. 아예 예루살렘으로 확 좁혀놓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진을 친 성읍이여, 그러면 어디예요? 다윗이 성읍을 만들었어요. 그곳이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리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1절 말씀에서 우리들이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랑을 받았으나 멸망이 무르익어가는 아리엘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지금 혹시 펴고 계십니까? 한글 성경을 펴고 계시면 거기 아리엘, 1절 말씀에 아리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주 친절하게 작게 1번 아니면 기억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맨 밑에 거기에 대한 표시를, 그러니까 설명을 놓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예루살렘의 이름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리엘은 예루살렘의 지칭하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기왕 성경을 펴셨으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슬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슬프다라고 했는데 이게 슬퍼하다, 슬프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어가 번역을 잘 하고 있는데요. 아! 라고 하는 그냥 감탄사예요. 그냥 감탄사예요. 근데 그 감탄사를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할 때는 슬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감탄사예요? 기쁨의 감탄사가 아니라 슬픔의 감탄사라고 하는 겁니다. 슬픔의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 왜 아리엘이라고 했을까? 아리엘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사니까 라스베가스에서 사는 사람들, 외지에서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단어를 우리 안에서는 끼리끼리 쓰는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선시티 그러면 뭘 얘기해요? 누가 많이 사세요?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곳을 선시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선시티라고 그러면 이게 라스베가스처럼 하나의 행정도시가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알죠. 그런 것처럼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리엘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아리엘이라고 하는 말은 설명을 여기서 뭐라고 붙여놓았는가 하면 다윗이 진을 친 성읍을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이라고 해도 되지만 아리엘 그러면 그게 어떤 뜻인지를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특정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특정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부터 자라고 그곳에서 자리 잡고 있고 그곳에서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가 그냥 다윗이 세운 성 그래도 되는데 다윗이 진을 친 성읍이라고 했어요. 진영을 왜 갖출까요? 여러분 진영을 갖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지금 무언가 대치 국면에 있을 때 진영을 갖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 치르러 나가는 거예요. 전쟁 치르러 나가고 혹은 한 성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기 직전에 진영을 갖추고 있는 것을 진을 쳤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요, 이 이사야가 괜히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그 예루살렘을 그러면 누가 소유하고 있었는가 하면 여부스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을 향하여서 다윗이 진영을 구축을 하고 그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거기에 시온성을 만든 거예요. 다윗성을 만들고 시온을 갖추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것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곳에서 이 다윗이, 아니,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야, 다윗이 그렇게 진영을 구축을 해서, 그리고 그것을 애워싸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갈취하고, 거기를 정복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너희들은 그 성읍에서 해마다 절기가 오게 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절기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설교가 앞에 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절기가 오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들이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어요. 그런 절기가 해마다 오는 거죠. 그럼 해마다 왔다는 이야기는 그 절기를 지켰다는 얘기죠. 해마다 그 절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해마다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너희들 참 잘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보세요. 맨 앞에 슬프다 나왔어요. 아, 슬프다의 감탄사를 하고 나서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라고 하는 말은 야, 이 사람들아, 야, 이 사람들아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다윗이 진친 그 성읍 아리엘에서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게 했는데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게 하면 뭐 하느냐, 너희들의 마음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막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자기네들이 유대인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절기 때 하는 것처럼, 그냥 예를 들면, 이게 좋은 예는 아닌데요, 그냥 예를 든다면,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몸이 많이 아팠거든요. 많이 아팠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달마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사 지내고 구슬하고 그랬습니다. 꼭 한 번씩 구슬 지내고요. 그리고 꼭 그 한 달에 한 번은 그 고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구슬하고 한 번은 제가 절에 가서 불공드리고,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절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달마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빌어요. 그런데 그것을 달마다 하고 해를 바꿔서 거듭하니까 이 여러분 정성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정성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떠올랐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사 지내듯이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들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애굽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구원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드린 절기 행사가 아니라, 그런 제사가 아니라 또 왔네 라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지만 28장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28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스올과 언약을 맺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즉 무덤과 언약을 맺었다. 죽음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외적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죽음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한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믿어야 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허망한 약속을 믿으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런데 심판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니까 그냥 하래니까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절을 그냥 다시 읽어본다면, 아리엘아 너희는 다윗이 이전에 진을 치고 거두었던 그 성읍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읍이지만 너희들은 절기를 지킨다고 지키면서 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만 믿었잖아. 너희들 허망한 것을 믿었잖아.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지? 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랑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받은 이 예루살렘이, 사랑을 받은 이 아리엘이, 예루살렘이 점차 멸망으로 익어가고 있어요. 그 상태를 지금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단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할 거야. 괴롭게 할 거야. 근데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하나님이 괴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괴롭게 하시는 방법이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부분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겠다. 두 번째,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겠다. 세 번째, 내가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나죠. 이 나는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괴롭게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시겠다고 지금 선언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행동에는 하나님의 보응이 담겨져 있죠.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었지? 너희들 엉뚱한 거 믿고 있었지? 하나님이 내가 유일한 구원인데 내가 유일한 참소망인데 나에게는 기대하지 않았지? 이제 내가 너한테 보응해 줄게. 내가 너에게 심판할 거야 라고 하면서 괴롭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괴롭힘이 무엇인가 하면 그 감금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절 말씀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다윗이 진친 성을 비어라고 했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진을 쳐서 포위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포위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3절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슬퍼하고 애곡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겠다. 여기서 주어는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성읍이에요. 아리엘이 슬퍼하고 애곡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괴롭게 하겠다. 두 번째 주어는 성읍이 슬퍼하고 애곡하겠다. 그런데 이 슬퍼하고 애곡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같은 말인데 지금 언어 유희를 하는 겁니다. 월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단어를 쓰면서 자기 상태를 강조할 때가 있죠. 나 피곤하고 지쳤어. 뭐 어떻게 보면 지쳤다라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피곤하다는 얘기잖아요. 피곤하고 지쳤어라고 하는 말은 진짜 피곤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슬퍼하고 애곡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굳이 그 히브리어로 이야기라면 제가 발음은 조금 안 좋은데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라면 발음이 비슷해요. 라멘타 라멘텔라예요.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발음의 두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읍이 어떤 형국이 될지를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정말 슬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에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런데 이 부분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 하면 제 수준이 별로 이렇게 높지 않으니까 우리 일반적인 것을 선택을 했는데 너무 귀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분 여러분 여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앞에 자막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아리엘을 압제할지라도 그는 나에게 본래 되어야 할 그 아리엘이 될 것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에드워드 영 목사님이 해석하신 부분인데요. 이게 너무 귀했어요. 다시요. 비록 내가 아리엘을 압제할지라도 그는 즉 아리엘은 나에게 본래 되어야 할 그 아리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무슨 말일까? 목사님 더 어렵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은 이제는 졸면 안 돼요. 지금부터 1분 30초 정도는 절대로 졸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 아리엘을 유다 백성에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의 아리엘이에요. 그런데 그 아리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리엘을 압제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본래 하나님이 원하는 아리엘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본래 하나님이 원하는 아리엘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성읍에게 힘들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태어날 때 이미 내 자녀예요. 근데 내 자녀가 자라나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정말 곁길로 가는데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돌아가면 부모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뭔가 조치를 내리겠죠. 그 조치를 내릴 때 사랑하는 만큼 따끔하게 야단을 치겠죠. 무엇을 위해서요? 본래 내 딸이고 본래 내 아들이니까 본래 내 딸과 내 아들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리엘을 압제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리엘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3절과 4절에서 지금 선포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선포를 하시는가 하면 군대로 애워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아까 1절 말씀에서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라고 했죠. 다윗이 포위하고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 성읍을 취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진을 치는 거예요. 군대로 애워 싸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군대로 애워 싸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미리 예고할 수도 있어요. 다니엘서 1장 1절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 그러니까 이사야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 유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애워싸는 거예요. 압박하는 거예요. 애워싸고 보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압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리엘로 만들기 위해서 압박을 지금 해놓고 있어요.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대를 쌓아 너를 치겠다 그랬어요. 대를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을 공격할 때에 공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망루를 세우는 거예요. 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그 드라마 같은데 옛날 배경에 있을 때에 성을 공격할 때에 이렇게 대를 쌓고 그걸 밀고 들어가서 공격해가는 그런 모습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대를 쌓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격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잠깐만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쓸데없는 짓들을 해요. 곁길로 나아가요. 세속의 물결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고 세속의 물결 가운데 황금주의, 번영주의,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있고 돈밖에 모르고 서로 잘났다고 자랑질하고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리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들에게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교회를 놓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를 놓고 생각해 봅시다. 더 좁혀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가 만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고 딴짓거리하고 있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느냐고요. 교회가 시험에 들었다고요?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아니에요. 나 때문에 시험에 들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가정이 깨지고 힘들고 아파해야 합니까? 우리들의 잘못 때문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픔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딴 생각하고 있고 엄마가 딴 생각하고 있고 자녀는 자녀들끼리 딴 생각하고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그냥 알력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심지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소식이 뭐가 있어요? 자식이 부모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런 비극이 왜 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죄악으로 관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단을 치시겠죠. 그 하나님이 야단 치시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낮아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낮아지게 하시는데 보세요. 네가 낮아져서,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아리엘이죠. 아리엘이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낮이게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이게 길게 표현하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정도로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땅에서 말을 한다는 것은 땅의 얼굴을 대고 있는 거예요. 땅의 얼굴을 대면서 이야기하는 그 말은 땅바닥에 처박힌 거죠. 그러면서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다. 자, 얼굴이 땅바닥에 닿았어요. 뭐 요즘같이 아스팔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흙바닥이잖아요. 흙바닥에 얼굴을 대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먼지가 날리는 거예요. 티끌이 날린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티끌이 날리고 먼지가 나요.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머리에 먼지를 죄를 뒤집어 쓰고 있고 티끌을 날리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슬퍼하는 모습이죠. 애곡하는 모습이죠. 통곡하는 모습이죠. 아들이 죽었거나 누군가가 죽었거나 나라가 망했거나 어떤 아픔이 있을 때 얼굴에다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배옷을 입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딱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그냥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신음하는 그 목소리처럼 올라오게 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아리엘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는 자야 라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야단을 치고 계시는데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볼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단 치시겠죠. 엄청나게 야단을 치시겠죠. 그 야단 치시는 장면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놓고 하나님께서 치셔도 우리 아무 소리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은 거쳐야 해요. 누군가는 이 보응을 받아야 해요. 누군가는 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피값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값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2장 20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들은 이미 땅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모습으로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언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리엘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아리엘로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겁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낮아집시다. 겸손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교만의 음성은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겸손한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겸손의 열매, 사랑의 열매, 낮아짐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